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제임스 매티슨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동맹을 중시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시각으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매티스 장관이 이날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간 뒤 4일 워싱턴으로 돌아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우선시하고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앞서 서울에서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동중국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 대해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임스 메리스 국방장관과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오늘 도쿄에서 가진 회담에서 두 나라 동맹이 지역의 안전보장에 매우 중대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확고하다며 해구산 등 억제력 제공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일본에서 우려가 제기됐던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 사안은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일본의 주일 미군 재정 지원은 방위비 분담의 본보기라면서도 두 나라 동맹이 성장하면서 계속 방어 병력과 군사 역량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아베 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를 계속 늘리고 있지만 국내 총 생산 GDP의 1%가량인 425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2%인 중국, 3%인 미국에 비해서는 비율이 낮습니다. 이에 대해 이나다 방위상은 일본의 동맹 역할 확대를 위해서 방위력을 질적, 양적 모두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북서부에 있는 시애틀 연방법원이 이슬람권 7개 나라 국적자들의 미국 여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는 3일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신청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워싱턴주는 앞서 행정명령이 미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네소타주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7개 나라의 여행자들은 모두 미국 입국이 즉시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법원의 결정은 터무니없다며 법무부가 가능한 빨리 효력 정지를 위한 항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주의 밥 퍼거슨 검찰총장은 기자들에게 헌법이 승리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정명령을 바로 차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테러 방지와 국가안보 상황 재점검을 위해서 이라크와 시리아 등 이슬람 국가 7개 나라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90일간 금지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간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경기도의 고층 건물에서 오늘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화재는 오전 11시쯤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의 66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인 메타폴리스 4층에서 발생했습니다. 한국 매체들은 4층의 한 놀이시설 철거 작업 중에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30명 이상이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놀이시설엔 불에 쉽게 타는 가연성 자재가 많아 화재 당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한국해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예상 적설량은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도 모두 3에서 8cm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생생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미국 극장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딥워터 호라이즌이란 제목의 영화는요. 2010년 4월에 미국 루이지애나주 앞바다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해양 석유 유출 사건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고요. 또 실존 인물을 그린 스노든, 또 제키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라이언이라는 영화는요. 다섯 살 때 인도의 한 기차역에서 길을 잃고 7,600km 떨어진 호주의 한 가정으로 입양된 사루라는 소년의 얘기를 그렸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마음만 먹으면 오래전 누군가의 행적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사루라는 소년이요. 25년 만에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집을 다시 찾았는데요. 결정적으로 이 인공위성으로 지구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의 어떤 서비스 덕분이었습니다. 지구상 어떤 곳이 됐든 특정 지역의 지도, 지형, 그리고 건물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집을 찾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군요. 뭐 한마디로 설명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어쨌거나 대동강에 흐르는 평양 직할시나 한강에 흐르는 서울시 전경 혹은 평양과 서울의 특정 장소를 이곳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런 기술이 누군가의 잃어버린 삶을 찾게 해줄 수 있는지는 이번에 또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도 다양한 소식으로 여러분의 주말을 꾸며드립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시고요. 첫 곡 듣고 가셔야죠. Home, 집이란 제목인데요. 캐나다 출신 가수 마이클 부블레가 불렀습니다. Another summ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from Paris to Rome, but I wanna go home. Maybe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l alone. Just wanna go home. Oh, I miss you, you know. And I've been keeping all the letters that I wrote to you, each one a line or two. I'm fine, baby, how are you? I would send them, but I know that it's just not enough. My words were cold and flat, and you deserve more than that. Another aeroplane, another sunny place. I'm lucky, I know, but I wanna go home. I got to go home. Let me go home. I'm just too far from where you are. I wanna come home. Someone else's life. It's like I just stepped outside when everything was going right. And I know just why you could not come along with me. This was not your dream, but you always believed. Another wint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Paris or Rome, and I wanna go home. Let me go home. And I'm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one. Let me go home. Oh, I miss you, you know. Let me go home. Let me go home. It'll all be all right. I'll be home tonight. I'm coming back home.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슈퍼볼. 네, 5일 일요일 제51회 슈퍼볼이 미 중남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립니다. 슈퍼볼이란 미국의 미식 축구 리그 NFL의 양대 컨퍼런스인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와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의 결승팀이 단판 승부를 벌이는 NFL의 결승전이자 세계 최대의 스포츠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에서는 그냥 연례적인 대행사입니다. 추수감사절 이후에 식량 소비가 가장 높은 날이고요. 슈퍼볼 선데이, 슈퍼볼이 열리는 일요일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매년 1월 혹은 2월의 일요일 하루 동안은 온 미국을 들끓게 하는 거대한 행사죠. 미국의 시계가 멈춘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이날 저녁엔 거리마저 한산을 지는 풍경이 벌어지는데요. 올해도 미국인 3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억 명이 이 경기를 시청한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애틀란타 팰컨스가 단판 경기로 승부를 펼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 슈퍼볼에 관심은요. 이미 4차례 우승한 패트리어츠가 5회 우승의 금자탑을 세우느냐, 아니면 팰컨스가 1965년 창단 이후 52년 만에 첫 번째 우승을 하느냐로 모이고 있습니다. 역대 슈퍼볼 가운데 2015년 열린 시애틀 시호크스와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간 49회 경기는요. 약 1억 1,440만여 명의 미국인이 시청해서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지난해 50회 슈퍼볼은 1억 1,190만여 명이 지켜봤습니다. 슈퍼볼 경기도 경기지만은요. 경기 중간에 자주 등장하는 텔레비전 광고는 경기 못지않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의 폭스 방송이 중계하는 슈퍼볼 중계는 TV 광고 단가가 30초에 500만 달러를 웃돈다고 하니까 방송국 사상 최다 광고 수입 역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TV 시청이 아니라 직접 경기장에서 경기장에 가보는 슈퍼볼 입장권 가격도 사상 최고 기록을 넘을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말에 슈퍼볼 입장권 평균 가격이 6,400달러였습니다. 특히 창단 이후 한 번도 슈퍼볼 우승을 하지 못했던 애틀란타 팬들이 대거 응원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 입장권 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대학교 기숙사. 대학 캠퍼스 내 주거비용, 즉 기숙사가요, 30여 년 전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주요 메트로 도시들의 경제 현황을 연구하는 어반 인스티튜트는요, 1980년과 2014년에 공립과 사립 4년제 미국 대학의 기숙사 비용을 비교 결과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립대학의 기숙사 비용은 80년대에 1년 평균 4,812달러에서 2014년엔 9,798달러로 뛰었습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5,400여 달러에서 1,894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이 어반 인스티튜트 측은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대학 기숙사 비용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런 상승폭은 상당히 가파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바로 이 같은 기숙사 비용의 큰 오름세의 원인은 대학의 무관심으로 지적됐습니다. 대학들이 비싼 학비로 인해서 학생들의 장학금과 보조금에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실제 학생들의 주거비와 식비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걸로 지적이 됐는데요. 게다가 일부 사립대학생들은 학생들의 주거비용을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부 대학들은 심지어 대학교 안에서 호텔을 유치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비용을 학생들이 물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어반 인스티튜트의 한 연구원은요. 그동안 대학 교육 비용에 대한 조사는 학비에만 집중되어 와 있지만 오히려 대학생들은 늘어난 생활비와 주거비용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교육 행정 전체가 주목할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1월 30일자 보도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지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한 공동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1일자 보도입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올 상반기 북한에 6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식량 안보와 영양, 보건, 지원품 조달 등에 사용됩니다. 북한은 무기화한 핵 역량을 유지해가는 핵 보유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캐슬린 힉스 전 미 국방부 수석 부차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비핵화로 이끌 유인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2월 1일자 보도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제재와 압박, 군사적 행동 등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밥 코커 외교위원장은 제재로는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안팎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 학생들의 외국 유학 길이 막히고 대북 인도주의 지원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심층 취재로 전해드렸습니다. 2일자 보도입니다. 존 맥놀린 전 중앙정보국 부국장은 1일 트럼프 행정부가 단계적으로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빠르면 미 의회의 이번 회기 안에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완성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얘기 좀 자세하게 좀 더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열었습니다. 잠시 전에 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안팎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심도 있는 이 심층 취재를 한 김현진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북한 안팎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네. 상당히 깊게 취재를 했는데요.
네.
자, 우선 이번 취재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네, 아시다시피 제가 BOA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NGO, 비정부기구나 유엔기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이렇게 궁금했는데요.
네.
이번 계기로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자, 취재한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이 북한 평양과학기술대학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박찬모 평양과기대 명예총장이 저희 BOA와의 인터뷰에서 어려움들을 호소했는데요. 특히 제재 때문에 학생들의 외국 유학이 막혔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려진 사실입니다. 박 명예총장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럽 대학원에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정부에서 비자가 안 나오는 데가 있었어요. 독일어고, 이탈리아고, 폴란드.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유학을 못 가고 있죠.
네, 평양과기대에 다니는 북한 학생들이 독일과 이탈리아 일부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도 해당 정부가 비자를 거부해서 유학이 무산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대북 제재 이전에는 이 평양과기대 학생들한테 유학 비자가 나왔나요?
네, 이 총장에 따르면은 관련 제재 이전에 학생 5명이 스웨덴, 유럽 국가죠. 스웨덴으로 네. 유학을 가서 현재 학업 중이라고 하니까요.
네.
당시에는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유럽은 아니지만 중국에도 최소 3명이 유학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학생들의 유학까지 막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네, 이 유엔의 대북결의 2270호 때문인데요. 비군사적 제재로는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중에 북한인에게 핵활동이나 미사일 개발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고급 물리, 컴퓨터 시뮬레이션, 핵공학기술, 항공우주공학기술 등의 분야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유학을 추진하던 학생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제재 때문에 북한 학생들의 외국 유학이 막혔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얘기를 좀 안 해줄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나요?
네,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 평양과기대가 대북 제재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취재하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미 저희 BOA가 지난해 5월 저희 박찬모 총장님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당시 이제 총장님께서 제재로 인해 후원금이 많이 줄고 있고 또 고급 기기를 들여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라고만 알고 있었지 또 추가적으로 이제 물어볼 생각은 안 했었죠. 왜냐하면
네.
물어봐도 그 정도만 얘기해 주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어떤 모임을 갔는데요. 거기에 우연찮게 또 박찬모 총장님이 계셨던 거예요.
네.
그 모임에서
미국에서요.
그렇죠. 미국에서 네. 그 모임에서 이제 총장님이 앞서서 미국 국무부에서 관계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평양과기대에 대해서
네.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상황이 어떤지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가지고 그 모임에 모인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알고 가셨었나요?
아니요. 저는 모르고 갔어요. 저는
네.
우연히 누가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네.
초대받아서 갔는데 네. 그런 자리였던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제재로 북한 학생들의 유럽 대학 유학길이 막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아, 그래서 네. 김현진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한 거군요.
사실 그 모임에서는 애초에 취재해서는 안 된다. 오프 더 레코드다. 절대 기사화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도 안 하겠다. 나도 뭐 기사 쓰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참석하고 싶어서 이제 초대받아서 온 거기 때문에 절대 기사 쓸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딱 제가 쓰려고 했던 기사의 내용이 딱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조심스럽게 총장님께 가서 민감한 부분은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해주실 수 있는 선에서 좀 인터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그날은 못했고 며칠 후에 다시 인터뷰를 잡아서 전화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하신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 이거 다 기사 나가도 되는 거냐고 당시에는 기사화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냐고 여쭤봤더니 뭐 괜찮다고 그냥 기사 쓰라고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참 그렇게 해서 기사가 나온 건데요.
네.
자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네.
북한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해당 정부 입장도 취재를 하셨죠?
네.
이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나라는 독일과 뭐 폴란드, 이탈리아라고 했는데요. 사실
네.
이탈리아랑 폴란드까지는 제가 취재를 못했고요. 독일
네.
외교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독일 외교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독일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독일 정부는 원칙적으로 북한 북한과 상호 이해가 있는 분야에서 북한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 분야의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앞으로도 북한 유학생들의 개별 비자 신청을 철저히 검토해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유학생들을 다 거부하는 건 아니고
네.
그 핵 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특정 분야의 유학생들만 안 받겠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에 대해 박찬모 명예총장은 평양 과기대에서 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관계된 과목은 전혀 가르치지 않는데도
네.
독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라면서 앞으로는 농생명과학부나 국제금융학부 학생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평양 과기대에는 두 학부 외에 정보통신공학부가 있는데 앞서 유학을 신청했다가 비자가 나오지 않은 학생들은 이 학부 소속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평양과기대가 학생들 유학 말고도요, 제재 때문에 연구 장비를 좀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요.
네. 박 명예총장은 연구에 필요한 기기를 사려고 해도 송금 관련 제재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겪어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평양과기대는 지난해 의과대학 신설을 야심차게 추진했었는데요.
네.
제재로 자금 송금과 의료기구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무산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평양 주재 외교 공관들의 활동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하죠.
네. 임용을 요구한 한 평양 주재 서방 외교관은 BOA에 최근 태국에서 활동에 필요한 일본제 차량을 구입해 북한으로 들여오려고 했는데 태국 세관이 대북 제재를 이유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저한테 보낸 이메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 종류인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것까지 쓰면 이번에 신분이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나중에 따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평양 내부적으로는 그런데요. 또 외부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국제사회 대북 지원이 줄거나 중단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미국 상무부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민간기구의 구호 또는 자선 지원 품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제 한 해 전인 2015년 이 품목이 전체 대북 수출의 85%인 약 400만 달러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유엔 대북 제재 이후에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한 단체가 있었나요?
중단했다고 하기보다는요, 원래 매년 네 차례씩 지원을 하던 단체가 지난해 한 차례도 지원을 하지 않은 단체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미국의 민간단체 아메리케어스인데요.
네.
사실 이 단체는 주기적으로 북한에 의약품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한 달에 한 번은 이 북한에 의약품을 보냈는지 항상 체크를 하고 기사를 썼었는데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2월에 16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이 도착을 하긴 했었어요, 북한에.
네.
근데 그거는 몇 달 전이었던 2015년 12월에 지원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네.
2016년에 보낸 걸로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팔로우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작년에 계속 보낼 거다라고만 얘기했지 실제로 도착을 한 거는 없었던 걸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례적인 거죠, 아주.
네, 네. 이유도 얘기를 해줬나요?
네, 제가 그래서 따로 물어봤는데요. 지난해 3월 유엔의 새 대북 제재로 의약품이나 의료용품도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는 게 아메리케어스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전에는 의약품의 경우에 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는 건가요?
네, 이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 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와 18745 그리고 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라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대북 수출과 재수출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량과 의약품은 허가 없이 보낼 수 있었던 거죠.
네.
다만 담요와 신발, 난방류 등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인도적 물품과 농산품, 의료 장비는 일반적으로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네.
식량과 의약품은 허가 없이 보낼 수 있다고 해놓고서는 또 농산품과 의료장비 등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어떤 의약품의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메리케어스가 의약품을 보낼 때 허가 없이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지만 2016년 3월 제재 이후 좀 더 엄격하게 아니면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허가를 받도록 바꾼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산업안보국에 이메일을 보내서 구체적으로 2016년 3월 이전과 이후, 이 제재 이전과 이후 의약품을 보내는 것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이 바뀌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단체는 올해도 북한에 의약품을 보내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질문을 했는데요. 네. 보낼 계획은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네, 계획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선정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좀 두고 봐야겠죠.
그렇겠네요.
네.
자, 아메리케어스 말고 또 대북 제재 영향 때문에 북한의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한 단체가 있을까요?
네, 어떤 특정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영향으로 지원을 중단했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영향으로 대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단체가 여럿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미국의 구호단체죠. 사마리탄스 퍼스와 머시 코어인데요. 이대 단체는 지난 2010년, 2011년까지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에 구호 물품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네.
최근 몇 년 동안은 북한에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부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대북 구호 단체들이 대북 제재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나요?
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국제 구호 단체 관계자는요. 대북 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 돈을 보내는 게 많이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제 뭐 밀가루라든지 어떤 물건을 구입할 거 아니에요? 북한에 보내려면은.
그렇죠.
그런 지원 물자에 대한 이제 그런 회사의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중국 은행에 돈을 송금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중국 은행들이 이제 북한과 관련된 어떤 거래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이제 중국 은행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관계자는 이렇게 지원품을 조달해주는 회사들도 점점 더 북한과 관련된 거래를 꺼리고 있다면서 지원품을 구입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고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 많은 회사들이 함께 일하기 원해서 자연스럽게 경쟁이 붙으니까 서로 낮은 가격을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북한인과 관련된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겠다는 회사도 한두 개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제공하는 제시하는 비용에 구호 단체가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자연적으로 그만큼 가격도 올라가고 경쟁도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대북 구호 단체들의 어려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네.
자, 유엔 관계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호소를 했네요.
네. 유엔 중앙 긴급 구호 기금의 리사 도우튼 대표는요. 대북 제재로 북한에 지원 물품을 보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The overall impact of sanctions has affected UN activities in the country in several ways. The most time-consuming factor is the process of.
네, 지원 물품을 보내는 나라에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작업이 많아졌고요. 이 때문에 지원품 수송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얘기 들어보니까요, 정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 안팎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원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북한 주민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북한 학생 가운데 평양 과기대 특별히 이 학생들도 외국으로 나가는 유학길이 막히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김현진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부릅니다. Smooth Criminal. 좀 빠른 분위기의 노래인데요. 감상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이 일정 기간 불가능하게 됐는데요. 탈북자 구호단체들의 반응을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이 지난달 27일부터 120일 동안 중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른 이번 조치로 탈북 난민들도 앞으로 적어도 4개월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탈북자 구출 단체들은 다소 엇갈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탈북자 구출 단체 링크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이 단체의 활동과 탈북 난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에서 탈출한 북한 사람들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며 이로써 미국에 입국하려는 탈북자들이 더 오랜 시간 기다리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링크는 최근 미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의 증언을 실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자신을 품어주고 기회를 줬기에 꿈의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박석길 정보전략부장입니다.
추가적인 절차를 좀 마련해야 되는 것을 동의하진 않고요. 이전의 프로세스도 충분히 이제 그걸로 난민들 신원 그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명령이죠. 이게 그 사실은 이전에도 그냥 뭐 북한 난민이든 뭐 다른 난민이든 미국에 그냥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리고 좀 꽤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몇 개월이나 걸리는 그런 절차였는데 이게 막 너무 약해가지고 바로 뭐 지금 당장 다 중단을 해서 난민 하도 이렇게 수용 안 하고 이러기에는 좀 과한 절차인 것 같기도 해요.
박 부장은 탈북 난민에 대한 미국 입국 심사는 이미 길게는 8개월이 소요되는 등 충분히 길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장에 따르면 링크를 통해 구출돼 정착한 탈북자는 지금까지 500명이 넘지만 이들 가운데 미국 입국자는 5%에 불과합니다. 박 부장은 미국행 탈북자 수가 적은 건 긴 심사 기간 때문이라며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 의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가시려고 하는 탈북 난민들이 있으면 이제 좀 더 느려진다는 거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고 일단 지금부터 4개월 동안 입국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좀 그리고 그 후에는 사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좀 이게 추측하기에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전에 그 프로세스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죠.
미주 둘이 하나 선교회 조영진 이사장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그런 게 난민들의 문호를 닫는다는 면에서 굉장히 그런 게 우려스러운 거고 또 난민 가운데서 와서 이 땅에 공헌한 사람도 많은데 바라기는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게 돼서 그 문호가 열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조영진 이사장은 또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의 수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이번 행정명령이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 don't see it having any impact. And also, we don't have that many North Koreans that are coming to the United States. We have less than 200 here. It's terrible. We need to have more North Koreans come here, but it's not the U.S.'s, it's not because of the U.S., it's because of China and about how the Chinese make it so horrible for North Koreans that have escaped by criminal.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 수가 적고, 무엇보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정책이지 미국 정부의 난민 정책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숄티 대표는 중요한 건 계속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한편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과 북한의 송환 탈북자 처벌 문제에 집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북인권단체들은 탈북 난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숄티 대표는 올해 북한인권법안이 갱신되면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링크의 박석길 부장은 탈북 난민은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게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난민이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닫힌 나라에서 탈출, 목숨 걸고 탈출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면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북한 난민을 수용하는 정부들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심현지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조지 워싱턴을 사령관으로 임명한 이틀 뒤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775년 2월 어느 날 밤 매사추세츠 군인들은 브리드힐의 참호를 받습니다.
사령관님, 영국군이 나타났습니다.
영국군 눈에 흰자위를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금이다. 총을 쏴라. 총을 쏴라.
이 전투로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 했던 식민지들의 마지막 희망은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6부 아메리카 독립전쟁의 시작.
1775년 아메리카 군과 영국군은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식민지들은 아직도 전쟁을 선포할 자세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군은 식민지 군대와 싸우기 위해 헤시아 군인들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들었어요? 영국이 헤시아 군인들을 용병으로 쓰기로 했답니다.
헤시 뭐? 그게 뭔데? 얼굴이 그렇게 새파랗게 지는 겁니까? 해신가 뭔가가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라도 되는 거예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해시아 군인이죠. 돈만 주면 어떤 전쟁이든지 나가 싸우는 독일인 용병들인데 영국이 우리 식민지와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돈을 주고 해시아 군인까지 샀다니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헤시아 군인을 두려워했는데요. 무엇보다 자신들과의 싸움에 독일 용병을 사용하는 영국을 더욱 증오했습니다. 이 시기에 토마스 페인은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문서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커먼 센스, 다시 말해 상식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조지 영국왕과 왕정 통치 제도를 비판했고요. 아메리카의 독립을 주장했는데 커먼 센스는 아메리카에서 약 15만 매가 팔렸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커먼 센스에 담긴 내용을 화제로 삼았고요. 그 결과 대륙회의는 커먼센스 유포에 따른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륙회의는 외국과 교육을 위해 아메리카의 항구들을 개장했습니다. 또한 식민지들에게 주정부를 구성하고 각주의 헌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버지니아 대표 리차드 헨리 리는 독립을 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즉각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기까지 그 과정은 극도로 험난했는데요. 결의안에 서명한다는 건 곧 대륙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이 영국의 배신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내 한 목숨 잃을까봐 겁내는 게 아닙니다. 영국을 상대로 우리 아메리카 군대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영국과 완전히 등을 돌리고 독립을 주장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두렵습니다.
영국과의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쟁만은 피해보려고 했던 우리의 노력을 영국 왕이 무시해버린 거요.
알겠습니다. 이제 우린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을 더 이상 영국의 놀이터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영국이 제멋대로 정한 법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목숨을 걸고 영국에 대한 독립을 쟁취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국군에 붙잡히면 죽음을 당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겠지만 역사는 알아주겠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의 가치는 역사가 말해주겠지요.
대륙회의에 참석한 식민지 대표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역사는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영국에 맞서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회 가운데 한 사람은 버지니아 대표인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이미 영국의 왕정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은 토머스 제퍼슨이 독립의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새로운 문서를 준비하도록 의뢰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16일 동안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776년 7월 4일 아메리카 대륙회의에 참석한 식민지 대표들은 이 문서를 승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제퍼슨이 작성한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영국에 항거하는 식민지 사람들의 권리를 설명하고요. 미국인들이 새로운 공화제를 창설하려는 이념을 기술했습니다.
독립선언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통치를 받은 사람들 스스로가 허용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두 번째 부분은 아메리카의 식민지들이 왜 영국에게서 독립을 하려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퍼슨은 어떤 형태의 정부든 그것이 파괴적인 것이 됐을 때 국민은 정부를 교체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두 번째 부분은 아메리카 식민지들이 영국 정부에 대해 갖고 있던 27가지의 불만 사항을 기술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아메리카에 대한 영국의 세금 제도와 식민지 내 영국군 주둔 문제였습니다. 이런 불만들을 열거한 다음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단결된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또 그래야만 합니다. 식민지들은 영국 왕에 대한 모든 충성에서 해제되어야 하고 식민지와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연결은 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들은 전쟁을 선포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동맹을 체결하고 상업을 구축하며 그 외 독립된 국가들이 권리를 갖고 있는 모든 행동과 일들을 처리할 전적인 권리를 보유합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2월이네요.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됐고요.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으실 텐데요. 어제와 다른, 지난달과 다른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89년 2월 4일 오늘,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He was unanimously elected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Attended every session, conducted it with honor and integrity. He didn't speak.
1732년 버지니아주의 한 부유한 농장주에서 태어난 조지 워싱턴은 15살 때부터 6년간 토지 측량관으로 일합니다. 워싱턴은 이후 21살 되던 해 버지니아 민병대에 입대하고 그 후 프랑스 인디안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자 워싱턴은 혁명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고 영국군과의 수차례 격전 끝에 영국군을 항복시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을 바탕으로 워싱턴은 1789년 오늘 미국의 첫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탁월한 지도력과 판단력으로 미국의 독립을 성취하고 초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몫을 한 조지 워싱턴. 그는 현재까지도 미국민들에게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5년 2월 4일 오늘,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그리고 소련의 요시프 스탈린 최고인민위원장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남단의 작은 도시인 얄타에서 회동했습니다.
In February of 1945, Yalta on the Black Sea was the scene of a big three meeting that included Secretary of State.
세 나라 수뇌는 이 얄타 회담에서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와 국제연합 창설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 세 수뇌는 특히 전후 독일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분할 점령하기로 하고 독일 안의 모든 군사시설을 없애는 데 합의합니다. 한국의 38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최초로 논의된 것도 바로 이 얄타 회담에서였습니다. 한편 이들 세 수뇌는 극동 문제에 있어서 비밀 의정서를 채택하는데 그것은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고 그 대가로 연합국은 소련에게 러일 전쟁에서 잃은 영토를 반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회담의 이런 내용이 드러나면서 얄타 협정은 강대국끼리 전후 이익을 챙기는 데 치중했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지역번호 202를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